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일주일 사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3월 6일부터 일주일도 안 돼 바흐무트 지역에서만 1,1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며 이는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거의 황폐화된 바흐무트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이 마을을 점령하려는 적들의 모든 시도는 포병과 탱크 등 화력에 의해 격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22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어제 논평에서 전장 상황이 매우 힘들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예비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그러나 자신의 병사들이 계속 진격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탄약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그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오늘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만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어제 샌디에이고에서 수낙 총리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영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설명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들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언론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잠수함 건조를 위한 8,500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총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호주 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미 CNN 방송 등은 호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소 4척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고속공격용 잠수함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2021년 9월 안보협력체인 오커스를 결성하고 영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열렸던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계 미국인 가족의 삶을 공상과학 장르로 풀어냈으며 주인공인 량즈충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같은 영화에서 량즈충의 남편 역할을 연기했던 베트남 난민 출신 키호이 콴 씨는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들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포함해 총 7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 오스카 남우주연상은 연인의 죽음 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한 끝에 272kg의 거구가 된 대학 강사의 이야기를 그린 더 웨일에 출연한 브랜던 프레이저가 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한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미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 씨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과 조연상 등 총 23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입장 영화인들이 밟고 들어왔던 붉은색 양탄자, 이른바 레드카펫 전통을 깨고 62년 만에 양탄자색을 밝은 샴페인색으로 바꿨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오늘 0시를 기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한연합군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된 본 연습에서 일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훈련과 연계해 이달 말경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의 BD-700RS 전자전기가 서울과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4만 피트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왕복 비행했다고 항공추적 전문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어제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군의 현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폐막 연설에서 중국군을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철의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고 안정은 번영의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2일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대외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13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해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4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SLC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이 824 영웅함이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중발사 훈련을 통해 미 한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입장이 명백히 표명됐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는 또 다른 수중 전략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미 한의 미사일 요격망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지상과 해상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순항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될 경우엔 발사 준비 과정에서의 사전 징후를 탐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똑같은 크루즈 미사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핵을 탑재해서 사거리가 1500 정도 되면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한국합동참모본부도 12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된 SLC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발사 원점으로 지목한 신포 일대엔 북한의 잠수함 기지와 SLBM 개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SLCM 두 발을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의 수직 발사관과 어뢰 발사관에서 한 발씩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발사한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수직이 아닌 경사각도로 쐈는지 등을 분석 중입니다. 824 영웅함은 2016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 1형의 수중 발사에 이용한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이 한 문만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밝힌 해당 미사일 재원이 미한 군당국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어 분석 중이라며 어느 정도의 기만과 과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도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한국군은 미한이 파악한 정보와 다르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반발해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며 전략자산이 동원된 미한의 대규모 훈련에 맞서 압도적 대응을 공언한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만이나 과장을 섞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만큼 된다는 거는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상당수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만이나 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이유는 김일성, 김여정 아마 둘 다 압도적 대응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전에 보지 못한 대응이 될 거다. 북한이 부담이 엄청 될 텐데 그런 수단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압도적 대응을 하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많이 쓰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수중대 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SLCM이 실전 배치된 무기 체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합참은 이번 훈련이 3월 동계훈련 막바지 검열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정상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상태란 뜻의 경상적 태세란 용어를 썼지만 초기 단계의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부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824 영웅함은 미사일 시험 발사용이기 때문에 SLCM이 실전 배치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SLBM을 이제 시험 발사하든지 오늘같이 잠배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하는 테스트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험선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가지고 북한이 진정으로 전력화돼 운용하려고 하는 사천톱구 잠수함 여러 발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 잠수함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그쪽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어떤 시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쏜 SLC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며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남포북은 태성호라는 저수지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올해 5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발사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한 것은 발사 플랫폼과 원점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되는 미한연합훈련에 맞서 핵무력을 이용한 보복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의외의 무기체계 또는 훈련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거기서 생존해서 미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를 동원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 능력까지도 이제 이번에는 같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등장하는 전략자산이나 훈련 양상에 그때그때 허점이나 기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무기를 동원해 연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미한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열 하루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미한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6일에서 10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거쳐 이날 시작한 본 연습에서 미한은 일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미한은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전국급 연합 연습을 부활시켰습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에 연계해 이달 말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등의 출동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은 북한의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 유엔 안보리 위반을 비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9일 6시 20분쯤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 이후 17일 만으로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화력습격중대가 3월 9일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에 설정된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일제사격을 가해 실전 대응 능력을 과시했다며 훈련에 참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해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AEA의 프레데릭 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민간단체 보고서와 관련한 BOE의 서면 질의에 보고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지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란 점을 거듭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달 대변인은 IAEA가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내 핵 안전 조치에 대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에 IAEA 사찰관들을 추방했습니다. 달 대변인은 핵, 원자력 안전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IAEA 회원국들은 안전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국이 핵 안전과 관련해 IAEA에 상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 아니며 IAEA 사무총장은 북한 내 핵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상황이 복잡한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핵 안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 사고는 국경이나 국가의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으로 건강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과 참여 과학자 모임,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국제폐기운동 등은 BOA에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인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핵실험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한일 양국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진전시킬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9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최근 한국과 일본 간 합의는 양국 협력 및 미국과의 3국 공조에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격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그의 정부가 이 합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며 일본의 방위태세에 대한 최근의 발표와 더불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시 의원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향해 미국은 이런 역사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관련된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당신들의 의지가 감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이며 미국은 두 나라 국민들을 모두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의원도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하에서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 운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획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역사적 분쟁을 극복하고 일본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긍정적인 반응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지속되는 상처를 치유하고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과의 동맹과 삼국 관계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로서 나는 동북아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도 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의회는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전 주일비 대사로서 나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같은 날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북한 등 적국들이 위협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이 그중 일부로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 마크 그린 국토안보위원장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에서 적들의 위협 영역이 확대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이버 위협에서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과 뻔뻔한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적들은 미국이 그들을 어디까지 내버려둘지 보기 위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 등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권력 장악에 따른 알카에다의 자신감 증대,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의 재건, 중국 공산당의 거듭되는 스파이 행위 및 사이버 침입과 군사력 증감이 급속한 핵 확장, 그리고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시험들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이번 위협평가에서 중국 공산당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 완전히 효과가 없어 우리가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들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8일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선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라는 평가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거듭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속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관련한 구체적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탈북민 강제 북송 상황과 법적 근거를 요청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며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란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경례 브리핑 영문 기록에 탈북민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탈북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하는 시진핑 정부의 이런 조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년 6월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 결정이 그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송환 시 탈북민이 겪는 고문과 성폭력 등 북한 당국의 학대 행위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에 성문화된 강제송환금지원칙, 즉 농루플망 원칙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와 적법한 절차가 없을 경우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국제법상 금지된 자의적 또는 집단적 추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도 앞서 BOA에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접근하면 UNHCR은 당사국과 협력해 이들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UNHCR의 최우선적 우려는 애초에 떠난 탈북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67년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바니아가 확인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가 오늘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규탄에 목소리를 높여온 알바니아 대표부는 12일 관련 회의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북한 인권 공동 주최국으로서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공동 개최하게 됐음을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는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강조할 것이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남용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되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알바니아 대표부는 이어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관행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2022년 7월 북한인권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고문 사용을 비롯해 정치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대중의 참여 결여, 외부 미디어 콘텐츠 배포 시 엄중한 처벌, 정부에 대한 견해나 비판 등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 부정에 중요한 우려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알바니아 대표부는 이어 이 같은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하며 이번 회의 개최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정부가 설정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상황을 조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세계적인 주요 우려 사안이라고 알바니아 대표부는 덧붙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움직임에 환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미국과 알바니아는 북한 정부가 이웃국에 대해 무모하고 호전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만연한 권리 남용에 따른 책임 면제 때문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평가했다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준비 진행 중인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연합 구성을 위한 첫 단계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한 지금이 북한의 인권을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 두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거래를 하려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정치적 계산으로 잊혀지고 무시된 것은 장시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이례적으로 3월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목하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t's a little odd because there's always a session in Geneva about this time of year, about March.
킹 전 특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매년 이맘때인 3월경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있고 12월에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안보리에서 관련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중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y assumption is that within a month or two months at most, that confirmation process should be finished.
킹 전 특사는 특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적어도 두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나서며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아시아판 핵기획 그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윤병세 전 한국 외교장관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아래서도 가능한 다양한 핵 옵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 열리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최근 서울에서 윤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습니다.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동맹은 그 2차 대전 후 미국이 체결했던 동맹 체제 내에서도 가장 성공한 핵심 동맹의 하나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그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말할 때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현재의 그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동맹까지 합의했고 또 인도 태평양 정책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동맹의 외연과 내포가 대폭 확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그 이제 전략적 이해의 확장은 지금 복합 대전환 시대의 동맹 현대화 추세와도 잘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 위상에 맞게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핵 문제에 관해선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정부 기간 중에는 이 종전선언 추진이라든가 이 남북관계를 좀 과도하게 중시함에 따라서 북핵 문제 접근법에 관해서 상호 신뢰가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북핵 문제 그 대응 전략에 있어가지고 양국 정부 간의 모든 수준에서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다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그 2022년도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대만 위기와 이란 문제 등으로 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을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는 한국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또 이제 동맹 70주년 기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핵 해법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한국에서 핵 자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마냥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높은데 어떤 해법을 선호하십니까?
최근 수년간에 이제 국내의 연구소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보게 되면은 물론 자체 무장이라든가 미국 전쟁 무기 재배치에 대한 지지도가 일관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한국민이 느끼는 그 위험 인식과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핵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도 그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그런 핵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공동의 핵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막 이런 70주년이 일종의 그 핵 동맹 원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 조치가 나온다면은. 이정표적인 그런 성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가적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한미 간 기존에 이제 여러 협의체가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나토형 핵기획 그룹,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으로 이제 격상하는 것이 뭐 좋다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추가해서 아시아 핵기획 그룹, 아시아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 상사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과 일본, 호주가 이제 이미 그 미국과 양자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자화 또는 4자화 하는 것은 정책적 의제에 달리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토의 그 핵기획 그룹은 전수액이 배치되지 않은 그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설례도 감안해 볼 때에 남이 양자 간에 이런 핵기 그룹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인태 지역의 핵심 그룹 핵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미 1호 4개국 간 아시아판 그 핵기 그룹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구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대안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길게는 이제 지난 30년간, 짧게는 지난 2년간 그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비핵화가 전혀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설상가상으로 그 미중 전략 경쟁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 미사일 발사를 수십 번 했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결의는 그냥 그 의장 성명 하나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코스트가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느끼게끔 그 유엔과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제 계속하고 또 중러에 대해서도 이 북한의 핵실험 또 핵무장이 이 부채가 된다는 점을 계속 각인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근 호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이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또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다든가 않는다든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든가 아시아판 그 핵기 그룹을 창설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국내 압박 요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좀 조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현안 등에 관해서 어떤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국제 질서가 이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과 일본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 북한핵으로부터 위협, 또 미중 갈등,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지금 이제 3중 내지 4중 파고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 간 협력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또 이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식을 이제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 양국 간의 이런 현안 타결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지난 수년 동안의 그 악순환의 구도가 이제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화의 셔틀의 경우도 이제 또 다시 재개될 수 있고 전략 대화도 강화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 현안이라든가 반한일 제 군사 정보 보호 체제 다시 이제 정상화라든가 하는 그런 군사 협력 문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북한과 북한 문제는 한일 간의 이제 최우선 순위의 전략 협력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그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동참 등 과거 조치 회귀 외에 참신한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인권 문제 환기 또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 노력과 또 조치가 필요할까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대북 전략 측면에서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 자유와 인권을 특히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 보수 정부 못지않게 어쩌면은 더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연대 노력을 이제 지금 펼치고 있고 또 앞으로 펼칠 거로 예상을 합니다. 3월 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 또 공동 주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기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봅니다.
고립돼 있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외부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듯이 그 이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 유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수록 이제 그 해당 그 이제 나라들이 변화한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례도 많기 때문에 우리 경우도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마 공감대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조치와 노력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인권 문제가 이 평화나 안보의 하부 개념이나 후순위가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인권 문제 제기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보여준 것처럼 이게 인권은 평화나 안보랑 같이 간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정보 유입뿐만이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병세 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동맹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북한 문제 해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방문은 미한일 세 나라의 이른바 남강 삼각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삼각의 한 당사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잇는 남방삼각관계가 활기를 띠며 결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뒤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다음 날인 7일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the US-ROK partnership to unprecedented heights in a way that benefits our economies and our people and strengthens the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과 윤 대통령의 방미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위해 미한일 3국 결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한 관계와 미일 관계는 좋았지만 한일 관계는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미한일 결속이 공식화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는 5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16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북방 삼각관계도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지난달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즈음인 4월 말이나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심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집권 2기 때인 2018년 3월 전용 열차 편으로 중국을 처음 찾은 이후 4차례 방중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열차로 중국을 경유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 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식량과 비료 60만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북중 정상 간 교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위급 교류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시진핑 신시대를 여는 중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도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5월과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려 했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올 1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연하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0일 국가주석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에서 총서기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서너 가지 전망과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정치적 필요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현재 미한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ey both want to send a very powerful signal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f how tight.
고스 국장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노동당과 공산당 채널 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합의가 안 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8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또 비료도 20만 톤 이상 부족합니다. 지난해 11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리와 원부자재,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경제 원조를 바라고 베이징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he went to Beijing, probably Beijing would feel like it has to give something to him. And
반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지금은 물리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외교관들도 외국을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겁니다.
So far, North Korean diplomats still have not returned or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은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현재 구도를 신냉전 구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북중, 북러 관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남방 삼각 세 나라의 공조와 협력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방 삼각의 주요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직권상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올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3월 13일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부터 일곱 번째로 떨어진 행성으로 태양계 행성 중 세 번째로 크고 지구보다는 네 배 정도 큰 행성이었습니다.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은 1738년 독일 북서부의 하노버에서 태어났고 19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천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허셜은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781년 3월 13일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허셜의 천왕성 발견은 곧 천문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동안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6개의 행성만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허셜은 계속적인 연구로 천왕성의 위성인 티타이나와 오베론을 발견하고 망원경을 개발하는 등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1993년 3월 13일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Two terrorists are confirmed shot dead at this location. Too many cops, too much security.
증권 거래소 지하 주차장과 인도 항공 본사 건물 등 12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고 곳곳에 불이 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Everything is totally gone.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해 2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57명의 인명을 앗아간 초대형 연쇄 폭탄 테러 공범들에게 인도 뭄바이 대테러 특별법원은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테러의 주범은 인도 내 이슬람계 갱단 두목 다우드 이브라힘과 그의 수하 타이거 메몬으로 지목됐지만 1993년 당시 이들은 모두 도피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